중요한 광고시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53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5절.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의 말며 악한 것을 입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에게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6절 무릇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왕에 대해서 너희들이 뭐를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왕을 같이 너희들 친구 사귀듯이 그런 식으로 왕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왕 당신이 뭐 할 줄 알아? 내가 못하는데 왕 너라고 뭘 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왕한테 대들다가는 왕한테 혼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왕은 다 해낸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비로소 왕이라는 말을 제대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일을 못할 걸 이래 나온다면 이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너의 왕이야. 예, 왕 맞습니다만 아마 이런 일을 못할 걸요 이래 나온다면 도대체 네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래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렵게 써있지만 간단한 겁니다. 왕 앞에서 너 생각을 가지고 왕의 능력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 자신이 뭐 한다고 해서 왕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성급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왕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왕을 통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보통 인간하고 달리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다 저렇다 판단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간단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서 복종하기만 하면 자신은 구원 받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왕이 하시는 공로로 구원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구원 될 생각하지 마시고 왕이 만들어 놓은 그 구원의 방식에 참 왕답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역시 왕이시군요. 동조하시고 동의하시고 순복하시면 구원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왕이지만 아마 못할걸 나 하나 구원하지는 못할걸 이래 나온다면 그것은 왕의 가치를 완전히 모독하는 것이 되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왕 당신은 내한테는 왕이 아니야. 나는 내가 왕이야. 라고 자기가 스스로 왕 행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징치하겠다는 말입니다. 말을 이렇게 간단히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왕이 등장했다는 말은 복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뭐 왕 이래 와봐. 왕 너 뭐 할 줄 알아? 이렇게 함부로 왕한테 까부지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계셔? 그럼 우리는 복종하면 되네. 자 복종했다. 그러면 되네. 군 받았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안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왕은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을 다 들고 가셔서 그쪽에서 다 할 수 있는 분이 왕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컴퓨터 다루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것은 뭐 하나 잘못 쳐버리면 컴퓨터 글이 엉망되고 손도 못 대요. 어찌 할 줄을 몰라요. 그때는 컴퓨터 고치는 사람한테 가면 컴퓨터 고치면 다 고쳐가지고 자, 잘 됐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되지요? 하고 그냥 가버리죠. 그때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광채가 빛나지요. 자, 오늘 본문에 광채 빛나는 대목 한번 봅시다. 지혜자가 누구냐?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나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얼굴에 광채 안 나시는 신앙 같으면 그 신앙도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여러분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광채 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야 돼요. 그동안 고생 마음고생 했는가 그거 이제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고 이제부터 광채나는 인생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름살 뭐 좋은 거 쓰고 뭐 암이 갖다 발라도 그 광채 안 납니다. 진짜 광채는 고장난 컴퓨터 우리 임금님이 다 고쳤다 라는 데서 오는 그 안도감 편안함 그게 바로 광채나게 하는 거예요. 왕이 왜 있습니까? 왕이 왜 있는 거예요? 왕은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왕이 있는 겁니다. 지 잘났으면 지가 왕하지 왜 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다윗 왕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수시간 걸려요. 다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우리 보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다윗 왕 보고 약속했습니다. 너가 너의 백성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면 너뿐만 아니고 너의 백성도 내가 구원하리라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뭐 됐냐 하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그 로마서 1장 10절은 그걸 가지고 뭐냐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구원받아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되지 자기 행함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8장에 보면 성령이 오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기도 소용없이 주님의 기도와 임금님의 기도로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것은 사람의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원한 자에게만 혜택 주는 그런 긍휼이고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비밀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까지는 감추어지는 것이는데 예수님이 오면 말미암아 그 비밀이 드디어 공개되었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뭐냐 로마인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에 다른 나라의 왕이 있는 것은 그거는 뭐 별 의미 없어요. 뭐 임금 주목이 되든 누가 되든 아무 소용 없고 이스라엘의 왕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이방 나라 왕이 다릅니다. 아주 특별한 임무와 특별한 사명을 띠고 나타난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은 다른 임금과 달라요. 다음 주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가 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꼭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는 이게 이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같으면 요새 같으면 도하, 예? 안 가면 이란, 예? 그쪽 중동 쪽의 사람이에요. 심판은 아주 편파심판한 그쪽 사람이다 이 말 하죠. 핸드볼 그쪽 심판한 신도 이기도 못 이기는 그런 편파심판한 그쪽 사람이에요. 카타르 사람 이쪽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이슬람 쪽이라 보면 그 당시 이슬람 게 없지만 하여튼 전혀 관계 없어요. 구원하고 관계없고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역시 이스라엘과도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니까 별이 인도하니까 그들은 비로소 하늘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지상의 하나님, 지상의 임금님을 하나님이 보내준 임금님을 만났습니다. 그 왕에게 모략과 유황과 황금을 예물로 드리면서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임금입니다 하고 섬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짜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임금이 진짜 하나님이 세워준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성경 전체 싸움은 너가 임금할래?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준 임금을 임금으로 볼래? 그 싸움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임금이에요. 제가 언젠 그런 강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요즘 청각 처녀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이것을 청각 처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자아가 추상화되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아가 추상화되었다. 그럼 옛날에는 뭐냐? 자아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데 산업시대 되면서 자아가 가문이라는 것 틀을 깨고 국가 민족을 터고 딱 틀을 깨버리고 나는 나다, 내 편한 대로 산다, 이걸 자아가 추상화되었다 이래요. 자아가 절대 자아로 변한 거예요. 이 절대 자아로 변했으니까 아쉬울 때는 필요하지만 구태여 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뭐 그런 대를 위해 충성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게요, 임금님이 없으면,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임금님 노릇 하기 마련입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자신이 너무 이렇게 절대화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사람은 얼마나 이익이냐, 손해냐, 막 그것만 심하게 따지지. 누가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결혼해! 이러면 뒤에 밀어붙을 수 없잖아요. 저 사람아, 저 사람아, 해! 니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빠, 엄마끼리 다 은퇴했어. 저 집 사람 돼야 돼. 저 집 귀신 돼야 돼. 이렇게 강제로 하게 되면 사람, 그 딸이나 아들 뭐 갑니까? 엄마, 나는 뭔데, 그럼? 나는 뭔데? 너는 가문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싫다! 이래요. 간단하게 싫을 때. 바로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이라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임금님 오기를 기다렸어요. 나한테 누가 지시를 해줄 사람, 내가 복종할 만한 분을 보내주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에서 천사에 날개 타고 막 빨리 오든지 어쨌든 오든지, 안 그러면 스파이더맨 차면 쭉 뭐 벽돌 타고 오든지 하네. 뭔가 내가 복종해야 될 분을 하나님이 어서 속히 보내주소서. 그걸 간절히 기다렸어요. 소망이 좀 다르죠. 현재 원래 현대인의 소망은 뭐냐, 내가 어떻게 신으로 등극할 것인가의 소망이라면,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 뭐 하십니까, 빨리 우리를 통치할 왕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뭐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소망한 거예요. 그럼 그걸 생각하면 참 믿음이라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확실해지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임금님이 누구냐,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을 때 글치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뭐라고 글치가 적혀있냐 하면, 유대인 왕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에 보면 희롱하지, 희롱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러되, 저가 남은 구원을 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너가 이스라엘 왕이라면, 진정 이스라엘 왕이라면, 진정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왕이라면, 그까지 그 십자가 못 박힌 거 툭툭툭툭 그냥 다 떼버리고, 예? 가시미로가 확 벗어버리고 짱 하고 나타나. 왜 그걸 못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조롱이 여러분 시시시답지 않게 시시하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사람이 평생 가는 최후의 시험거리가 그겁니다. 최후의 시험거리가 과연 예수님 피가, 예수님 흘린 피가 과연 나를 지금 딱 죽어도 천국에 도착해선 삐리삐리 지금부터 천국입니다 라고 나를 천국에 딱 두 발 세우게 진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 남의 피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라는 그 진짜 당신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흘린 그 유월절의 피가 정말 피가 2000년 후에 나의 죄를 몽땅 다 씻어줄 수가 있다면 그야말로 나는 횡재한 것이죠. 그야말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땡 잡은 거예요. 로또 복권 10번 당첨돼도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피하고 로또 복권 10장하고 10장을 찢어도 괜찮아야 돼요. 이걸 찢어도 예수님 피가 있다면 우리는 용서받는 겁니다. 끝까지 시험이 뭐냐 하면 당신 해프닝이지. 당신 장난쳤지. 장난쳤지. 거기에 예수님이 과도하게 오버액션해서 장난쳤다는 책이 수천 권이 넘습니다. 여기 교회사 다 합하면 수만 권이 넘어요. 전부 다 신부고 신학자들입니다. 믿다 못 믿으니까 결국은 뭐냐, 자기가 믿음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임수에 우리가 통째로 농락당했다는 쪽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는 일종의 정신분열증 환자인데 그 사람이 너무 허풍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은 허풍이 또 약하잖아요. 허풍에 그냥 말려들어서 자기도 속았고 속은 자기가 또 남들을 또 믿으라고 또 했더니만 설마 믿을 줄 알았, 안 믿을 줄 알았더니 믿어가지고 또 속아 넘어가고, 속아 넘어간 사람이 또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서울에 가면 세계 성교단체 만들어가. 성교단체, 이건 통째로 새벽 22일에 29일에 다 이 사기 같은 소리를 다 저하고, 온 땅까지 다 지나고, 차소가 굴러와서, 얼음산, 북망산, 온 천하에, 전부 다,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속임수를 속았다. 여기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차라리 예수를 믿기보다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냉철한 판단력을 볼 때 정말 예수는 허풍 사기꾼이었어요. 그 사기꾼을 처벌한 십자가 처벌은 참으로 아주 명쾌한 냉철한 잘된 재판이었다. 최고로 허풍에 넘어가지 않는 검사님들의 아주 냉철한, 역시 검사님 다 검사님들의 아주 냉철한 이성에 의해서 제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 이런 결론을 세계의 유수한 신학자들이 다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열두 제자는 이러한 허풍쟁이 예수를 상품화시켜서 자기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하지 않기 위해서 허풍에 허풍을 더하, 도를 더하여 전 인류로 하여금, 저는 미신에 빠뜨리시니까 이것보다 더 큰 죄인이 또 있으리요. 지금도 사도 바울과 열두 제자는 지금까지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사람을 미혹해 했고, 사람을 약하게 만들었고, 사람을 예수로 왕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구름 타고 다시 온다는 이 물리학 시간에, 이 물리적 세계에서 구름 타면 사람이 몸무게, 구름 타면 2g만 되면 빠지게 돼 있어요. 2g, 1g만 빠지게 돼. 그 70, 80대는 몸무게가 구름 타고 오여옵니까? 수동에 왔다 하는 거짓말, 그건 다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현대에 믿으라고 욕한 자체가, 이거는 이러한 사기가 없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임금을 줄 때에, 임금을 줄 때에 우리들이 납득이 되는 임금님을 준다는 보장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요한복음 12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김두일 집사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기질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라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래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야, 이것이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미리 하늘 그대로 있으면 현명에다가 생물학 박사들이 아무리 달아들어도 그 하늘 미래는 그대로 있어요. 그 미리 죽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을, 이 미리 없어져야, 미리 없어져야 더 미리 많이 맺는다는 이 간단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용을 시켰다면 결국은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뭘 막 주물럭거리고 사진 찍고 같이 포토샵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무리 뭘 해도 예수님의 죽음 속에 같이 합류되지 아니하면 산 사람이 예 아무리 예수님 같이 해도 자기가 살아있기에 예수님으로 살아있는 예수님으로만 해석하고 풀이하고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산 내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곱게 이래가지고 곱게 가면 저럴 말을 모른다 하게 예. 오한마 오마를 때치든지 곱게를 치든지 곱게를 치든지 싸버려 죽이든지 총 건초가 쏘아지든지 나를 죽이는 나를 날마다 죽여주시는 그 임금님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 펄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상 내가 경험했는 거 내가 판단한 거 내가 공부한 거 그것 가지고 예수를 자꾸 이거 이해하기 때문에 그 예수는 다 헛바입니다. 가짜입니다. 그 방금 제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버림받은 자가 돼야 돼요. 난 내가 논다. 예수님께 나는 나 이거는 예수님께 버림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라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양심이야 우리의 착함이라 우리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 자진해서 돌아오는 길을 진짜 주님은 거부하십니다. 진짜 주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줄 기적이라 하는 것은 그들에게 납득이 안 되는 예수님이 죽음 속으로 사라져 버리죠. 예수님이 죽음 속으로 사라지니까 그들 보기에는 죽네 뺨을 한번 때려볼까 맞네 옷을 한번 벗겨볼까 저항 없이 옷이 벗기네 한번 놀려볼까 당신은 자신도 구원 못하면서 무슨 이스라엘 왕이냐? 가만히 있네? 바보 아니야? 그건 바보구만. 그건 바보라 죽는구만. 그러면 너는 바보, 우리는 똑똑이. 그러면 끝났지. 하고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마무리 되었어요. 자,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은 그냥 사람 손에 무참하게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끝에는 뭐냐? 엔드 끝. 예, 이 엔드 끝 나오고 비디오 틀면 고맙습니다 하는지 감사합니다 이게 밑에 쪽으로 오겠지요. 이야기 다 끝났어 이제는.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누구한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는 예수님께서 부활해 동행하셨습니다. 열한 제자한테는 고기 잡는데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열한 제자가 물을 닿았는데 그 가운데 주께서 문 열지도 않고 그냥 노크도 없이 그냥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봐 죽었던 사람들 죽었던 예수다. 못 자고 창조를 보아라.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것은 이제부터 임금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의 어떤 것도 막거나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은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 임금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땅에서 악한 짓을 다 해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미아리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줄 알아. 드라마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사기꾼은 그걸로, 역시 사기꾼의 갈 길은 죽음이야.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기꾼이라 여겼던 그 예수가, 심지어 열두 제자도 믿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 안에 부활하셔서 활동을 개시하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있었다고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인간에 대해서 자력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고맙게도 우리가 막거나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했습니다. 신자들에게만 예수님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도 박탈당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은 그 일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며 그 당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성으로 돌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자, 이렇게 보고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왕 앞에서 함부로 너 판단 가지고 왕이 이리니 저리니 말하지 마라. 니 혼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디에 왕의 가치를, 왕의 능력을 무시하고, 뭐, 임금님 뭐 그 정도 할 수 있겠나? 어디서 그러한 겸손한 소리를 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함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말씀이, 그런 이런 왕에게 복종해야 백성이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우리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표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임금님이고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고 그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어떠한 세력도 우리 사이에는 개입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은 죄는 쪽쪽이 주께서 다 대신해서 다 용서해버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런 것은 무시하고 주님이 하신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먹기를 당신이 어떻게 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임금 예수님께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바 있어가지고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럼 당신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 이유가 뭔가. 우리 임금 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당신은 어젯밤에 코골로 잘 자던데 왜 잠 잘 자노? 주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 모양이다. 네가 잘라고 해서 안 썼나? 내가 잘라고 해서 쓰면 내가 못 잤을 거야.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백 마리, 백 천 마리 이렇게 하다 말 잘 해보면 잠 안 옵니다. 우리가 흰머리 나는 것, 발걸음을 세는 것, 흰머리 난 것, 염색하는 것까지 전부 다 이것이 빼도박도 못한 신세예요. 왕에 의해서 통치받고 지배받는 그러한 입장의 노인 상태로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이 광채 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맺고 싶습니다. 이 권사님 광채 지금 나고 있습니다. 조명빨인가? 왜 우리가 광채가 나오냐? 임금 하나 제대로 만나서 우리가 만난 건 아니지만 그분께서 임금 하나 제대로 되셔서 우리가 앞으로 남에서 무슨 직근을 다 하고 예? 침지에서 아들 참 뛰기도 하고 자빠지고 여 깨고 무슨 기부사하고 교회 나오고 어떤 직근을 하고 결혼했다 이혼했다 이혼 12번 결혼 13번 평생 무슨 짓들을 다 해도 그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여자는 다섯 남자 했는데 여섯 번째 남자 사귀고 있잖아요. 나중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했다. 일곱 번 해도 희망했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주님께서는 내가 추수한 건 내가 농사한 거 추수하러 그대로 가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남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다. 임금 우리 임금님 못하는 게 없어. 전거하는 전거의 삶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기 잘한 거, 자기 열심히 낸 게 신앙일까요? 자기가 믿습니다 하는 게 신앙일까요? 다 그것은 과장된 것이고 그것이 사기고 엉터리 같은 신앙인 줄 압니다. 진짜 신앙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의 발걸음까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구원해내시는 그 능력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 아오니 모든 은혜가 다 주님한테 온다는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401장입니다.
향해 가는 성도들아 어깨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